자, 오늘 하나님 말씀 2021년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이요. 18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마리오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메리 키리히메테 이렇게 말한대요. 메리 키리히메테.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 옆에 있는 분들하고 메리 키리히메테. 키리히메테. 어제 25일 성탄절 크리스마스 카드 주고받으면서 인사도 하고 또 복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왜 우리가 기념하는가? 왜 이 날 다가오면 우리가 이 시간들을 의미있게 보내려고 애쓰는가? 어떤 중요한 사건, 의미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뉴질랜드는 매년 2월 6일 되면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해서 기념하죠. 와이탕이 데이라고. 1840년 2월 6일 와이탕이에서 당시 영국 여왕 대표와 마오리 부족장들 간의 조약이 체결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로써 뉴질랜드라는 나라의 기초가 세워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와이탕기 데이는 의미 있는 사건, 조약이 체결된 그 날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는 그 사건을 기념합니다. 우리 가족은 24일 금요일 저녁 이제 가족끼리 그리고 가족이 될 사람 하나 끼워서 저녁을 먹고 선물을 교환하면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 그렇게 했을 텐데 우리는 이 시즌이 오면 자연스럽게 만나고 식사하고 선물 나누고 안부 감사 전하는 그런 카톡 메시지 교환하고 우리 시대 문화의 일부로 이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물을 고를까 그리고 어디로 휴가를 갈까 그것이 중요한 테마가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물을 교환하고 좋은 곳을 찾아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쉬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만약에 이것이 이것만 전부가 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모셔드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2021년 마지막 주일 설교 본문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선택했습니다.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입니까?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 없는 크리스마스를 보내는가? 진지하게 질문해보면 이 본문 말씀처럼 보이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의 의미를 두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보이는 것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저희들은 큰일 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주목의 대상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보이지 않는데도 볼 수가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한다고요? 꿈과 목표와 비전은 보이지 않지만 내가 품고 있는 어떤 실체예요. 리얼리티입니다. 꿈은 보이지 않습니다. 비전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세운 목표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설명할 수는 있지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몸속에 암이 자라고 있을 때 눈이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암세포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실제 리얼리티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실제 이것이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데 너희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이것을 중요한 진리로 붙잡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기 때문에. For what is see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사도 바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죠. 똑같은 사람의 몸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몸 안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암세포가 퍼지고 있어요. 눈은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있어요.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발가락에 상처가 났습니다. 식히 세척기에 이제 그것을 열어두면 지나가다가 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딪혀서 이제 피가 나요. 눈에 보여요. 아프고 약을 바르고 조심해서 긋고 그래서 한 일주일쯤 고생하면 낫습니다. 그러면 끝이 상처가 났고 눈에 보였고 치료했고 일주일쯤 되면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몸속에서 자라는 세포는 눈에 안 보여요.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을 때는 이미 암세포가 몸에 확 퍼져서 손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눈에 안 보였기 때문에 일주일 고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남은 생애 시간 모두를 확 앗아가 버리는 치명적인 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람의 수명이 지금 만약에 30, 40대라면 남은 수명이 40년 남았다고 하십시다. 보이지 않는 몸속을 주목하지 않은 결과 발에 상처난 그 일주일 고생하는 것에 2080배의 시간을 그 인생 가운데서 확 없어진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행되는 것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부인할 수 없는 진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발가락 상처는 겉으로 보이기 때문에 손을 써서 해결이에요. 해결합니다. 본능적으로요. 그러나 몸속에 자라나고 있는 암세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목하지 않은 그 결과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많은 시간이 경과한 후 엄중한 현실로 나타났을 때 그때가 되면 강제성을 띈 가운데 내가 현실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그가 취할 수 있는 옵션은 그때가 되면 없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을 이제 6개월 남았는데 가족과 함께 이렇게 보내십시오. 그것밖에 없어요. 취할 수 있는 강제성을 띈 어떤 현실에 직면합니다. 저와 함께 잠시 많이 익숙한 구절인데 한 구절을 보죠.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 second coming은 거대한 사건이에요. 아주 심각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사건이에요. 몸속에 퍼지고 있는 암세포처럼 대다수의 인류는 이 거대한 사건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 누구요? 모든 인류가 모르고 있었지만 그 시간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암 진단받고 절망적인 현실을 깨닫듯이 반드시 그 분을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시간이 당도합니다. 누구에게 일어날 일이라고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강제적으로 이때는요 보게 됩니다. 내가 무시하고 직면하지 않을래? 보지 않을래? 무시할래? 할 수가 없어요. 암 걸린 사람이 무서워서 왜 치과 가지 않거나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은 암 검사 받는 거 우리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1기, 2기, 3기 발전돼가지고 말기가 되면은 아파오는 데는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에 직면해야 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강제적으로 현실을 자극하는데 이 성경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되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애곡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콥토인데요. 이 동사는 손으로 자기 가슴이나 무리를 치면서 통곡하는 행위예요. 보통 자기 자녀를 전쟁이나 질병으로 잃게 되었을 때 하는 이 통곡 행위, 이 동사입니다. 애곡하다, 콥토. 가슴을 치면서 엄청난 불행이 닥친 것 알았지만 손 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을 알고. 왜 그랬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한 삶을 산 결과입니다. 그때가 되면 강제적으로 주목하게 돼요. 저 여러분은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것처럼 그때가 되어지기 전에 강제적으로 주목할 것을 지혜롭게 미리 주목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그냥 인식합니다. 누구나 본능적으로 인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주목해야 됩니다.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보려고 애써야 됩니다. 마치 혹시 내가 암이 있는가 없는가 알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하듯이요. 지혜로운 거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왜 주목해야 되는가?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제가 다룰 내용이고,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해야 할 때 유익이 무엇인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할 때 우리가 주의할 상. 이 세 가지를 나누고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직접 나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존재가 인간 역사 가운데 아기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이것은 무엇인가? 나와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내 스토리란 말이에요. 내 몸에서 뭔가 자라고 있으면은 이게 내 스토리란 말이에요. 이웃의 아저씨, 알지 못하는 누구 연예인의 암이 자란다. 그것은 내 스토리가 아니에요. 내가 보면서 아유 참 안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 몸에서 자라는 암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 크리에이터 창조주이신 분이 우리 사람과 똑같이 우리 사람들이 겪는 경험 전체를 고스란히 경험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셨단 말이에요. 왜? 내 때문에. 이것은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어떻게 사셨는지 나는 알아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랬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은 나와 관련이 있는 어떤 사건이고 현실이고 관련된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영혼에 대한 통찰력이 깊은 미국 목사님 중에 포 데이빗 트립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365일간 이제 매일 한 페이지씩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참 많은데, 크리스찬 서적 가운데요. 매일 하루씩 이렇게 조금씩 묵상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분의 짧은 글들은 깊어요, 생각들이. New Morning Mercies라는 그런 책인데 날짜별로 하루 한 장씩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비열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에 해당되는 12월 26일자를 제가 펼쳐봤더니 예수님께서 겪으신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분께서 태어나실 때 불편하고 불결한 마구간에서 나셨다. 그분께서 배고픔과 슬픔을 경험하셨다. 그분께서 배반과 배신을 겪으셨다. 그분께서 신체적 고통을 당하고 그분께서 조롱을 받으셨다. 그분께서 아버지로부터 거부당하는 고통을 당하셨다. 그분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처벌을 받으셨다. 그분께서 불의와 폭력과 죽음을 경험하셨다. 그럴 필요가 없는 분께서요. 왜?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내 삶의 완성을 위해서. 나를 내 삶 전체 before, after. 그것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성형 시술 전과 후 비교하는 뭐 인터넷에 재밌는 그런 영상들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 영혼의 before, after. 이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으로 달라진 나의 데스티니. 나와 상관이 없는 일반 사람도 이런 경험을 했을 때는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뉴스거리가 됩니다.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이러한 삶에 어떤 고난을 겪는다든지 부당한 어떤 대접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려운 행동을 할 때 나와 일면식이 없는 남이지만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일본에 연수 중이던 한국인 유학생 그때 당시 27세 이수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2001년 1월 일본 도쿄 전철역에서 만취 상태에 있던 일본인 사카모토 세이코가 철로에 떨어지는 순간 바로 그를 구하려다가 다가온 전철에 치여서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의인 이수현이라고 부르고 매년 1월 26일이 되면 한일 양국에서 추모식을 개최합니다. 그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반인이에요. 그가 한 행동은 내가 오늘 사는 데 있어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주목하고 관련 기사가 뜨면 와 어쩌다가 이 젊은이가 정말 아깝게 이런 감정적인 요동을 가집니다. 그 당시에 술에 취해 있던 그 일본인도요 이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같이 죽었어요. 만약에 그 일본인이 이로 인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면 그의 삶은 이전 것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신 때문에 일어난 자신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평생 기억하고 다른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인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뭔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심각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을 약속하시고 뭔가를 지금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향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그 모습을 드러내실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저는 이번 수요일 저녁 메시지를 전하면서 로마서 8장 17절을 인용했습니다. 잠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이 성경 말씀은 잠시 눈을 떼 보시고요. 내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딸, 누구누구의 자식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증명해요? 출생기록 서류 보면 알죠? 왜 가짜라면요. 요즘 이제 DNA 성분 검사를 통해서 빼도박도 못하죠. DNA가 매치되는 것을 보면서. 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영적 신자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 Holy Spirit께서 우리의 영 Our Spirits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Spirit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진짜 확인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직접 우리의 영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준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이 일어났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보여줄 수 없는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확신케 하십니다.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를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분의 존재하심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여러분 그 창조 현장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 근데 우리가 믿어요.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요. 본 적이 없는데 영원한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이 믿겨져요.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믿는 존재이고 이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주목하는 이 작업 프로젝트를 좀 심각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목하라. 왜냐하면 너희 삶 가운데 이 사건들, 이 준비된 것들, 이 영원한 나라, 주님의 사랑,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이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한지를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보상.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한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 금생은 지금 살고 있는 현재의 삶, 내생은 다가올 삶, 그 말이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대요. 유익이 있대요. 그럼요.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지금의 우리의 삶과 다가오는 세계에서의 삶을 약속을 보장한다, 이 말이죠. 이 문맥은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로마 제국 내 이방 세계는요, 신체를 단련해서 육상 경기에 우승하는 것, 이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들어선 젊은이들은 신체 단련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문맥을 염두에 두고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 약간의 유익, 사람의 눈에 띄게 근육을 형성하고, 그래서 막 달려가지고 월계관을 받고 하는 그런 약간의 유익이 있답니다. 이들이 근육질 몸을 만들고 운동신경을 발달시켜도 약간의 유익만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마감했을 때 창조주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런 저주의 상태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체 단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짧은 기간 동안만, 길어야 그때 당시에는 수명이 많이 짧았기 때문에 50년, 60년 정도요. 지금은 뭐 80세, 90세까지 살지만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했습니다. 시간과 힘을 들여서 영적 근육을 만드는데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를 마음에 두고 힘을 집중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은 범사에 유익하다. Of value in every way. 범사 유익하다. 지금 현재의 삶과 다가오는 생에 있어서 지금 삶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영원 세계에서 보상을 누리게 될 것이다. 몇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적용하는 이런 아침에 기도 시간을 가지는 사람은요, 신체적으로 더 건강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승리가 보장이 됩니다. 금생과 내생에 있어서 약속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요, 혀를 절제하는 것을 연습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나는 혀를 절제하기로 했어. 그 사람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형통을 경험합니다. 잘 풀려요. 혀를 절제하는 사람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칩니다. 부정적인 말을 최소화합니다. 가두들려고 애를 씁니다. 형통이 이 땅 살아가는 중에 그 형통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혼 가운데에서 어떤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라고 했고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생각하는 온전한 사람, 주님을 닮은 사람은요, 혀에 있어서, 말에 있어서 승리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현세와 다가오는 세상에서 무언가를 보장합니다. 세 번째, 거만이라는 것은 은밀한 대적이에요. 거만은 다 있습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이것은 그렇게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니라.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사람이나 정치인이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라. 뉴스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적용시켜 보십시오. 100번 다 적용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만 대신에 겸손을 추구하기로 결심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세계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교만 대신에 겸손의 영을 추구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결심하고 영적인 싸움을 산 사람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만한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만한 마음은 너무 집에 앞잡이라고 했는데 겸손의 영을 구한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 위험을 이 사람은 피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큰 상급을 받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4절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깊이 attention, 주목해야 됩니다. 금생과 내세계 약속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저는 영적 지도자로서 이게 늘 걸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거든요. 선악의 기준, 옳고 그름의 기준, 효과적이고 비효과적인 그런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만납니다. 사건을 대합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서 주신 이 긍휼의 영이 아니라 다른 영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논리적으로 옳은 것을 취하라고 해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것을 지적받는단 말이에요. 마음을 새기고 긍휼을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삶이 완벽하지 않는데 내가 모든 규칙 정해놓고 다 지키는 것이 아닌데 이렇게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을 요구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심성이 심보가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질게 마음먹는 대신에 긍휼의 마음을 연습하는 사람은 희한하게도 사람을 통한 호의를 입습니다. 희한해. 이 땅에서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긍휼이 담긴 심판을 내가 받게 되는 은혜도 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욕심을 내볼 만하죠. 보이지 않지만 이것을 주목하면서 추구할 만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할 때 주의해야 될, 다시 말해서 이기는 길은 무엇인가? 산만함과의 전쟁입니다. 산만함, distraction. 당연히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한 것을 향해서 눈을 두고 있을 때 특히 우리 세대 재밌는 것이 너무 많아요. 흥미로운 것이 너무 많아요. 알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듣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미칠 정도로 시간이 부족해요. Distraction. 해리포터 작가 J.K. 롤링 여사는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하는 동안에 소셜미디어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 시리즈가 전세적인 반항을 일으키면서 그를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사람은 이 산만함의 무수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소셜미디어를 과감하게 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연락해요? 연락해야 되는 사람은 연락합니다. 미국 시사 주간지 더 뉴요커에 15년간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했던 조지 패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트위터를 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트위터는 미디어 중독자들에게 마약과 같다. 나는 도덕적으로 우울해서가 아니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트위터가 두렵다. 트위터에 빠져서 아들에게 제때 밥을 챙겨주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 산만한 가운데 전쟁을 벌여본 사람만이 이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그 중요하고 엄중하고 심각하고 영원히 걸려있는 무언가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릅니다. 단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지혜선에서 말하는 것을 인용할 따름입니다. 저게 페이스북 계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 정지를 한 지 수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생각하기에 사람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페이스북은 나에게 유익보다도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범인이다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판단을 내렸죠. 정지하기를. 어제 토요일 주일 설교를 완성할 때 보통 제 스케줄은 오전 9시까지 내가 해야 될 것을 쭉 다 합니다. 9시까지. 뭐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식사하고 샤워하고 이게 전부 다 9시까지 다 끝내요. 그리고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집중해서 설교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뭐 앞에 참고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카피하면서 막 그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열어놓습니다. 창을. 오전 10시 정각에 되면 카톡이 팍 하나 떠요. 원철치 뉴질랜드라고요. 여기는 교회 소식, 또 한인 교계 소식뿐만 아니라 한인사의 소식들 또 업데이트된 것을 번역해서 올렸기 때문에 귀한 거죠. 귀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팝업은요, 이제 설교 작업을 정리하는 그 시간을 시작한 지 딱 한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팝업이 된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클릭을 하고 싶어요. 헤드라인만 읽자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만 읽는 것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웹사이트 링크를 타고 들어가죠. 그래서 다섯, 여섯 개의 아티클을 읽고 나면 20분이 지나요. 팝업했던 아티클을 읽는 것은 내가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침입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인가? 어떻게 하면 산만함에서 이기는가? 가두어 둬야 됩니다. 침범하는 것은 가두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내 시간 여유가 될 때까지. 가두어두고 필요 없다 싶으면 그것은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것입니다. 가두어둬야 됩니다. 이메일도 그렇고 카톡도 그렇고 나를 요구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읽는 것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과 기도는 보이는 것 대신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정말 중요한 시간 투자이거든요. 그러나 꾸준히 지속 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섭취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들쭉날쭉해요. 왜 그런가? 이 산만함과의 전쟁에서 다들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빼앗는 소음과의 전쟁에서 참 우리는 많이 패배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사용하던 이어폰은 걸치고 있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물론 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MP3나 이런 것을 준비하고 30-40분 그래야 되겠다. 그러면 뭔가 메시지를 듣거나 이렇게 뉴스를 듣거나 하면서 이제 나오죠. 제 집을 나오면 요즘 그 차량 대수가 많아져가지고 차들이 트럭이 막 쌩쌩 지나가면은 그 차가 지나갈 때까지 한 7초 내지 한 10초 정도는 그 소음 때문에 그 메시지가 끊겨요. 중단되는 구간이 생겨요. 이것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밖으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 뒤에 이제 새 블루투스 이어폰을 구입했습니다. 귀에 꽉 착용감 있게 장착할 뿐만 아니라 그게 보니까 외부 음은 차단 모드가 있어요. 그걸 꾹 누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아주 들리긴 하는데 아주 백색 소음 정도로 자동차가 크게 지나가도 그냥 제가 듣고 있는 메시지에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흐름이 끊기지가 않아요. 소음을 차단하고 외부에서 오는 방해 없는 시간대를 확보하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세대는. 깊이 있는 성경 읽기와 묵상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결심은 합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꼭 성경을 읽어야지. 그런데 지키지 못하는 날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대는 좋은 그 선택이 아니거든요. 변수가 참 많아요. 피곤함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고 갑자기 누구와 연락이 될 수도 있는 변수가, 그리고 아이들이 방해할 수도 있고, 좋은 시간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지켜서 시간을 가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습관의 사람이라 그것을 불규칙적으로 지키면 나중에는 언젠가 못 지킬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것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죠. 방해가 그 시간을 찾으면 되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요?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범사에 유익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산만함이 없는 그 시간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선물 받을 때 포장지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용물이에요. 포장지는 화려했는데 안에 보니까 땅콩 하나 뭐 그렇게 되면 아니, 포장지만 있고 내용물이 없는 경우 어디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내밀어버린 크리스마스 시즌, 크라이스트가 없는 크리스마스, 우리가 보는 현실입니다. 포장지만 남은 선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세상과 똑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하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날짜들을 우리를 둘러싼 가족이나 또 친지들이나 친구들은 즐기면서 쉬는 시간으로 삼을 거예요. 그것이 악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쉬어야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이미 훅업된 뭔가 연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욕심을 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 시간들을, 이 쉬는 시간들을요, 계획하는 플래닝, 계획하는 시간으로 반드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진실입니다. Fail to plan, plan to fail. 계획을 세우는데 실패하면,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에요. 전기톱으로 나무를 벌목하는 그 일꾼이 휴식 시간에 그냥 담배 피우면서 땀 훔치고 뭐 물 한잔 마시면서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깃털 모양 톱줄을 이용해서 전기톱 날을 이렇게 갑니다. 세웁니다. 그러면 다음 작업 시간에 효과적으로 나무를 베어 넘어뜨릴 수가 있어. 저와 여러분에게 이 12월 마지막 주간은 바로 이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 계획을 세울 때 영원한 비전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추가해 보라고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계획 가운데. 제 경험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게 강추예요. 말씀 암송입니다. 말씀 암송과 관련된 계획을 세워보라는 것이에요. 저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늘 승리하면서 이 말씀 암송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제가 몇 년을 쭉 회고해 볼 때 말씀 암송과 함께 이 시간을 확보했을 때 제 영이 살아있었어요. 강력했어요. 투자한 시간만큼 여러분께서 2022년 내년 12월 말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워보십시오. 39줄도 좋고 59줄도 좋고 109줄도 좋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펜을 꺼내서 여러분의 태블릿을 꺼내서 분명하게 적어가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대신 보이지 않는 것에 내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영적 훈련, 가장 훌륭한 영적 훈련, 저는 말씀 암송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기도도 풀려져 나오고 여기에서 죄를 이기는 힘도 나옵니다. 내가 말씀에 내 자신을 세우게 될 때 죄악의 나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도 여러분이 느끼실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그 전에 또 도전했다가 그만두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다시 한번 계획을 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1년간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지요.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등 뒤에서 행하신 이런 것들을 다 못 보았기 때문에 합당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데 인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며 2021년을 주님의 손으로 이끄셨습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보지 않는 것을 주목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내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지혜와 계시 영이 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히 그들의 주가 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